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문을 여시고 살아나셔서 나오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 아침이 되면은 서로 즐겁게 인사를 나누면서 그 인사 내용이 뭐였는고 하면은 예수 다시 사셨네 이 한마디였다고 합니다. 서로가 인사하면서 예수 다시 사셨네 그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 정교회 사람들도요 서로 인사할 때 한쪽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면은 저쪽에서도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서로 화답하면서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요. 그리스 정교회 교인이 많은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만은 공산당이 완전히 지배했을 때였습니다. 한 공산주의 이론가가 사람들 모아놓고 강연을 하면서 예수는 역사적인 허구의 인물이고 심지어 사기꾼이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반박했습니다. 강연을 하고 나서 누구든지 내 이론에 반대하여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나오시오 그랬습니다. 무서워서 아무도 안 나올 줄 알았는데 한 젊은이가 당당하게 걸어 나와서 손을 들고 걸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가 당황해서 앞으로 5분을 줄 테니까 한번 말해보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저에게는 5분이 필요 없습니다. 5초면 됩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청년이 외치자 온 회중이 또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화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당이 아무리 세뇌를 해도 마음속에 있는 그 부활의 신앙을 빼앗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또 지금도 수십억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한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무엇을 막달라 그래서 막달라가 아니고요. 또 막달라를 딸을 낳았다 그래서 막달라가 아닙니다. 이 막달라는 그 당시의 지역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의 마리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시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아침 일찍 찾아갔어요. 근데 봤더니 예수님의 무덤에 시신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도 슬픈 일이지만은 그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 때문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앞에서 엉엉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어찌하여 우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마리아는 주님의 시신이 없어져서 제가 울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봤더니 예수님이 거기에 서 계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면서도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동산지기인 줄로 알았죠.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당신이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에 옮겨놨으면 제발 좀 말씀해 주세요. 내가 그 시신을 가져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시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마리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가장 먼저 전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 부활의 소식을 마리아는 자기가 눈으로 직접 주님을 먼저 보고 그리고 제자들이 가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들에게 전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최초로 부활의 모습을 본 사람도 마리아고 최초로 부활을 제자들에게 소개한 사람도 마리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서로 말해 보십시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소식을 우리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은 벌써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은 오늘 우리가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아닌 줄로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세상에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은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첫째는 뭐겠어요? 부활의 신앙을 확실하게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가요, 내가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아마 이 도마는 실증주의자 같아요. 자기가 직접 보고 자기가 직접 만져보고 내 그래야 믿겠다. 다른 제자들이 아니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가 봤어, 그래도 내가 한 번 이상은 그건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면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워 믿지 아니하나. 처음에는요, 다른 제자들도 사도들도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느냐,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허탄한 듯이, 이 허탄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처구니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지금 무덤에 계시지 않아, 죽은 시신으로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셔서 그렇게 말하니까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말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히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평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베드로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가서 봤더니 안 계셔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참 이상하네.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지? 신기한 일이네.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도마나 제자들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평소에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을 많이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죽은 지 4일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봤잖아요. 나인성에 가서 그 과부의 죽은 아들을 주님이 살리시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야이로의 딸 죽었지만은 예수님께서 가셔서 살려주신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주님이 치유하셨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명을 먹이시고 풍랑 가운데서 바다로 걸어오시고 풍랑을 잠재우시는 그 능력을 본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셨음에도 제자들은 믿지를 못했어요. 특히 25절에 보면 도마는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안 믿겠다고 아주 결심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 내가 믿어야지, 못 봤지만은 믿어야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면 믿어야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도마는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직접 보지 않으면은 나는 안 믿겠다. 믿지 않는 그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같으면요, 외면할 수도 있겠죠. 아, 저 사람이 내 말을 안 믿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해?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해? 아니, 내 말을 뭘로 믿어? 그렇게 나를 외면하고 내 말을 안 믿어주면 우리는 화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26절에 보면은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먼저 평강을 빌어주시고 나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27절에 보면은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성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는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98번, 98번이나 나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미 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야이로에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병든 아이를 둔 아버지가 와서 주님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 이 사람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믿으라는 이야기죠. 주님이 계시니 내가 왔으니 나를 믿어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할수록 자꾸 없어지는 게 아니 있는데 뭐냐면 믿음입니다. 과학의 발달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구원, 천국 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찍 말씀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때일수록 사람들이 믿음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참 믿는 사람을 보기가 어려워진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죠. 근데 사람들이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왜 안 믿으려고 합니까? 증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싫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부활도 기적도 성경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그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어야지, 그런 마음 때문에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내가 되기 원해서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은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확실하다, 네가 눈을 한번 봐라, 내 손가락에 이 못자국 있는 걸 봐라, 옆구리에 창으로 찔렸는데 여기 한번 만져봐라, 부활의 주님을 보고 믿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하셨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잠시 정신줄 놨다, 그런데 무덤에 안착된 다음에 깨보니 살아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다른 곳에 갖다 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갔는데 어두컴컴한 밤에 가서 잘못 가가지고 다른 사람 무덤을 가서 보고 예수님 없다고 거짓말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다 잡혀서 순교를 당하고 목이 잘려서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고 얼마나 박해를 당했습니까? 자기들이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그렇게 죽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부활의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냥 어느 날 쓱 가신 게 아니에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한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건 아니고 제자들이 비몽사몽 간에 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그렇게 착각했다. 여러분 40일 동안 어떻게 제자들이 비몽사몽 간에 착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 그 부활은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를 그냥 기독교에 갖다 붙인 거야. 여러분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사기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착각도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신화에서 끌어온 것도 아니고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확실하게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들이 성경에도 많이 있어요. 특히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군사들이요 철통같이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될까 봐 군사들이 쫙 지키고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시신을 훔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누가 보면 23장 55절에 보면은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무덤을 정확하게 위치를 확인하고 갑니다. 그 여인들뿐 아니에요. 베드로나 요한 그리고 여러 여인들이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갔어요. 그런데 뭐 다른 무덤에 갔다? 혹시 뭐 한 사람 정도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 사람이 동시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거는 확실한 것입니다. 제자들과 의심 많은 도마에게까지 주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확실한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이 빌라도 아닙니까? 그 빌라도가 로마 총독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사건을 쭉 보고 난 다음에 나중에 황제에게 보고한 서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데요.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신문을 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어주어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고 시위대를 보내서 그 사실을 확인을 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황제에게 총독으로서 보고를 했습니다. 가짜로 보고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그 보고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터키 디르키에라고 하죠. 거기에 소피아 사원에 그 빌라도의 보고서가 지금 보관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뭐 여러 좀 길어요. 제가 이번에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만은 그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와요. 십자가 옆에서 말커스가 말한 것처럼 나는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말커스가 누구냐면 그 무덤을 지키던 시위대장입니다. 백부장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직접 모든 과정을 눈으로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의 보고처럼 나도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도 말하고 싶습니다. 이방인이고 총독이지만은 자기 입으로도 그렇게 말하고 싶다고 그렇게 마지막을 기록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의 증언도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큰 증거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예수님의 그 부활을 자기들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전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거짓말이고 자기들이 뭐 시신을 훔치다가 어디에 갖다 놨다고 한다면은 칼이 들어오고 이렇게 목숨을 위협할 때 아 그거 사실 아닙니다. 예수님 시신 저기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결같이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숨겼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도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어야 되고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하나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부활을 오늘 우리가 믿게 된 것은 누구의 은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를 믿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믿음을 갖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증거가 많아도 끝까지 안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가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말씀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31절 보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메시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의 구세주로 오실 그 메시아 예언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누가?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을 왜 기록했느냐? 바로 이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자꾸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런데요 여러분, 이 성경을 듣는다고 해서 다 믿느냐? 아니에요. 성경을 들어도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어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건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다는 거죠. 내가 믿고 싶어서, 내가 안 믿고 싶어서 그래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에 변화를 주셔서 믿게 하심으로 믿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이 왜 기록되었느냐? 31절 다시 한번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첫째가 뭐냐? 바로 영생입니다. 영원히 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심지어 앞으로 몇 년 후에 아니면 몇십 년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중에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뭘 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다가 살아나심으로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귀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 대통령의 자녀나 혹은 뭐 빌 게이츠 부자의 자녀나 아유 저 사람 복 받았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더 큰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귀한 축복이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따라서 멸망의 영벌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또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또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승리해 나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당신의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항상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누가 보호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 영원토록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그렇잖아요.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때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또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그 모든 길을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가나안 광야를 살아간다고 또 볼 수 있겠죠. 있겠죠.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누가 이끌어주십니까? 누가 보호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몰라요. 믿음으로 뭘 얻습니까? 영생을 얻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누구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심판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 순간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으로 간구하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못하는 거 누가 도와주십니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영생과 이런 큰 축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